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12장. 나는 자랑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자랑한다고 내게 이로울 것은 없겠지만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들려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 올라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낙원으로 들려 올라갔었습니다. 그가 몸째 올라갔는지 몸을 떠나 올라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들려 올라가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관해서는 나의 약점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진실만을 이야기할 터이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 때문에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가시는 사탄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를 쳐서 내가 지나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나는 기쁘게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과 모욕과 어려움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정말로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칭찬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에 나는 참고 또 참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재물을 모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법입니다. 나는 기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쓰겠고 나 자신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교활한 사람이어서 속임수를 써서 여러분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속여 빼앗았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 달라고 부탁하며 그에게 우리 형제를 딸려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디도와 내가 똑같은 정신으로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고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자기 이속만 채우거나 남을 헐뜯거나 수군거리거나 턱없이 뽐내거나 소란을 떠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쓰라린 슬픔을 겪게 되지나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릴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민수기 제16장 이사하르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아스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벤의 손자이며 벨레스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사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사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오.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은 모든 동료 레위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을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아바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오.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어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을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을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서울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에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서울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침에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놋 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세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어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자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오리 오.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자 치안 판사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하며 부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치안 판사가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치안 판사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치안 판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부하들은 그 말을 치안 판사에게 전하였다. 치안 판사는 두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두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형제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떤 역사의 변화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른 역사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선교지였던 빌립보는 많은 역사가 흐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이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큰 일은 어쩌면 그 단축되는 시간만큼이나 어려움과 환란의 강도는 센 것으로 이해되는 것도 이 빌립보 감옥에서 겪는 바울과 실라의 고난 속에서 이해됩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길건 짧건 이루어지는 일들이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우연이나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도 꼭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 속에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예수도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신 긍휼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십자가에 모호진 고통과 순환과 모멸을 감당하심으로 완성되었고 그 은혜를 우리 역사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실라의 희생과 헌신과 같은 또 다른 고난을 필요로 하여 온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 길고 어두운 밤은 이제 아침을 맞으면서 또 다른 반전을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어두움이 길수록 아침은 더 밝게 느껴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에 비례해서 감격과 기쁨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과 역사를 흘리는 우리 모두의 경험하는 사실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사 속에 어둠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힘겨울수록 아침을 가지고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극적인 감격이 될 것입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이 드려질 때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이 각자에게 모두 다른 종류의 것이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같은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35절에 36절로 아침은 어둠을 갚아줍니다. 날이 새매 성경이 가끔 나타나는 표현들로 어떻게 어둠을 보냈는가에 따라 아침을 맞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차이가 생깁니다. 아침은 그 맞는 자의 밤을 보는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친 희생으로 지낸 바울과 실라의 밤은 비록 온몸은 맞아서 피투성이었을지라도 그 밤이 가져다준 감격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감격으로 평생과 영혼 속에 기억되었을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결코 이 빌립보의 추억은 바울을 웃음짓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감격의 고백이 됨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사의 아침에 영광으로 나타나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세도 다르지 않을 것임을 짐작해 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온 밤을 사랑과 희생과 빛으로 채우다가 주님과 더불어 아침을 맞는다면 그 감격은 역시 이 바울과 실라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둠에 적당히 섞여 살다가 광명한 영광의 아침을 맞는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그 밤에 그토록 가혹했던 사람들이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35절이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지난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매로치던 사람들을 시켜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가를 전해들은 간수조차도 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면서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36절에 격려하며 특히 변화된 이 간수는 히브리식 인사로 바울 일행에게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평안히 가라는 거죠. 37절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어둠의 역사를 책망할 수 있음을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디. 바울 사도의 이러한 자세는 바울의 성격상 분명히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됩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결박하는 것조차 위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하는 사도행전 22장 29절의 기록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의 구류에 있는 동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는가고 물었을 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사도행전 25장 11절 상소하는 것 역시 로마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왜 바울이 종결되어지는 사건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들고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평상시 바울의 자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특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신앙적 고백과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 자세는 이러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임을, 빌립보에 남겨질 신앙인들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그리고 27절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일행은 사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명분도 권리도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 권리의 선언은 바로 두고 가야 할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는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고린도전서 9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 자세는 거드름이 아니라 남겨두고 가는 교회의 안전과 권위를 위해서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8절에서 40절 중심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빛이 어둠을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것을 뒤집으시는 시간에 대한 고난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때로는 꼬인 역사 속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의 안타까움도 참고 인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의 고난당함은 당하는 당사자보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더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된 것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면 나만 할 죄성의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의 보기에는 그냥 시간을 흘리시는 것 같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는 25절의 말씀, 역사 속에 오히려 두려워했던 간수처럼 이제는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역사의 최종적인 변화의 모습의 모형입니다. 현재 세상 속에서는 큰소리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춰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예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40절인데 역시 이 마지막이 바울과 실라의 진심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굽실거리는 상관들과 아전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나온 두 사람은 당연히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을 만나 격려하고 다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떠납니다. 마치 12장에서 감옥에 놓여 자신의 석방을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들러 안심시키고 떠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은 자신의 안녕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는 거룩한 모습을 여기서도 배우게 됩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5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매 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충고는 두 가지 측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첫째 나에게 들으며 둘째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강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사실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듣는 것 따로, 실천하는 것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젊은 시절에 그런 자세가 몸에 밴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잠언 속 아버지는 귀 기울이기와 간직하고 실천하기 요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8절에서 들려주는 충고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네, 여기서 그는 5장 앞부분에 나온 음녀를 가리킵니다. 원래 우리말에는 그녀라는 3인칭 대명사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대명사에서 성을 구별해 놓지 않으면 특히 번역문에서는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한글 번역본에서는 그녀 또는 그 여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변화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변치 않는 진리를 배우고 따르며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음란한 여성이 유혹해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지혜롭게 피했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꽤 괜찮게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해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을 피했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일단 보기에 안 좋죠. 36개 줄행랑이라는 말이 주는 분위기처럼 놀림감의 대상까지 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전해온 병법에서 왜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한 후에 나중에를 도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성적인 죄는 유혹을 받아서 짓게 되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유혹 속으로 유인해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이왕이면 멋진 이성이 있는 곳, 묘하게 방탕한 분위기가 흐르는 곳으로 발걸음이 이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속 아버지는 8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젊은 시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저기를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일 때문이든 여행 때문이든 집을 떠나서 잠을 자야 할 때 스스로를 유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룻밤에 향락을 쫓다가 겪게 되는 결과가 너무 큽니다. 성적인 향락만 따르다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잠언 속 아버지가 9절부터 경고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네, 여기서 존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호드인데요. 젊은이와 존영이라는 말은 썩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닌 것 같아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단어는 청년에게서만 볼 수 있는 빛나는 특질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군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서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네, 청년에게는 아름다운 얼굴빛이 있고 넘치는 활력이 있죠. 음녀나 창녀를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아름다움과 활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9절 하반절에서는 수명이 단축될 위험성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빼앗을 잔인한 자가 누구인지는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가늠한 여인의 남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만난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의 육체가 쇠약할 때에 한탄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잠언 속 아버지가 들려주는 경고를 우리 마음에 단단히 새기기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한탄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네, 우리는 나중에 육체가 쇠약해졌을 때 이런 한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잘 지키며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14절 말씀은 개역개정판 번역본으로 읽어서는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성욕을 쫓다가 돈도 다 날리고 기운도 다 빠진 한 유대인 남자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 많은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라고 한탄한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라는 표현부터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경우 무리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공개적인 법정 심리를 위한 법적인 성격의 집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서 또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악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 속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상상해 보는 사람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악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음녀 또는 창기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는 원인과 결과를 같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매우 특이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악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곤경이라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가능하면 영어 성경 몇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서는 유대 공동체 내에서 남녀가 간음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지만 창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규례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속 아버지가 말하는 음녀는 유부녀이면서 몸을 팔기도 하는 여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브루스 월트키가 쓴 잠언 주석 설명을 보니까 아마도 이 경우 피고가 당하게 되는 곤경은 공개적 비난, 추방, 얼마가 남았든 남은 재산의 몰수, 그리고 채찍질 등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공동체가 함부로 규율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각 사람이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우리 몸을 존엄하게 사용하며 살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압력을 가해오지 않아도 동료들이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율법이 옥죄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도로 살았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도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